8월 9일 2020년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되고 귀한 이 아침에 귀하신 주님을 의지하옵고 그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는 거룩한 체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창조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5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우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 새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서서
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심으로 저희들의 발길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곤고함과 외로움을 주님께 내어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교훈을 묵상하게 하시고 부족한 죄를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저희들은 즐거워하고 마음에 받은 것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의 감동을 있으시기 기원합니다. 예배의 진행을 위하여 맡은 일들을 통하여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우리 주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당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이웃되기를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나눔과 섬김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고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폭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농작물이 유실되고 가옥이 흙더미에 붙이는 피해를 입은 많은 수재민을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 뒤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불볕의 더위에도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건강히 지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곧 닥쳐올 겨울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대지가 뜨거운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에 대한 열심 역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뜨겁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하십시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을 째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서 쳐다보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호텔 체인점 중에 리츠칼튼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지요.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 그룹에 속한 여러 브랜드 중에서 꽤 고급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구글로 보니까 그 필라델피아나 DC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 숙박하려면 제일 싼 게 248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저것 합치고 세금 보태고 하면 뭐 어영부영 350불쯤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뭐 이 호텔에 가서 잘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호텔에 와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서비스를 받는 숙박객들이 와우 할 수 있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이제 최상으로 한다. 이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와우 프로젝트 베스트 서비스의 영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얻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처음에는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고 네 번째는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잘 돌보아 주라고 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다음날 돌아와서 더 주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리고 그 단계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강도 만난 자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과 숙박객은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대하는 태도가 단계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는 숙박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모르긴 해도 아마 이 프로젝트를 고안해낸 사람은 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또 어려운 말 혹은 논리적이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친구들끼리 음료수 한잔 하면서 좀 더 과하게 이야기하면 친구들끼리 대포 한잔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언어, 이웃의 언어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편안하거나 혹은 누구나가 다 익숙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는 방법은 대단히 서민적이고 친근하고 또 친구의 언어지만 그 내용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심오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비유라고 하는 장르로 말씀하셨을 뿐인 거지요. 평범하고 소박하고 또 솔직한 언어이지만은 그 속에는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자기에게 묻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과 모든 이들이 알고자 하는 진실과 실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누구나 다 알고 싶어하고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답이라고 해서 그 표현이 그 설명이 늘 어렵고 추상적이고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제가 만만찮게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늘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친근하고 소박하고 소탈한 언어로 전달하면서도 그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진실하고 또 심오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잘 담을 수 있는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은퇴할 때까지 이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자간 하기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다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목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소박하고 소탈한 언어지만 그 속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꼭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나누어야 될 거룩하고 심오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마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말로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거나 훈계하려 하거나 주장하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도 합니다. 존중해야 될 아내도 있고 또 존경해야 될 남편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자녀도 있지요. 이런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좋은 영향이 되려면 이런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희들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에게 더더군다나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목사 장로들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예수님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을 누구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GO 단체들 그리고 또 자선단체들 혹은 병원 이름 가운데 꽤 많은 이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선한 사마리아인 모임,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Good Samaritan Hospital. 뭐 우리 아마 뉴욕에도 어디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비유를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여행자 이 사람을 아담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평화로운 천상 천국으로 여리고를 죽음의 지역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한 강도들을 마귀의 세력 그리고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겼잖아요. 옷을 벗기는 이것을 영혼의 불멸성, 영혼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리고 때리는 것은 죄의 유혹, 제사장을 율법, 그리고 여관을 교회, 데나리온 둘을 사랑의 계명, 그리고 여관 주인을 사도 바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귀환을 예수님의 재림 등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이런 해석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알레고리칼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우화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우리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틀리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전적이고 주류적 입장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 더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에 갑자기 율법사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신학교 교수 혹은 학자 혹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으로 훌륭한 질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이 질문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말 그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답을 하십니다. 너무 싱겁고 허무하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것에 대해서 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아니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너무나 허무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건조해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박하고 또 따뜻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고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렇게 고상하고 탁월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대체로 그냥 내 집 이웃에 사는 이웃을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보아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든 누구의 도움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혹은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혹은 크든 적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크든 적든 좀 필요한 분들. 그게 육체의 문제이건 경제적 문제이건 정신적 문제이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처지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사람이고 실감이 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의 형편에 동참하고 돕기 위해 애를 쓰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치 돈 빌려드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좀 미안하지만은 계산은 계산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려준 거 내놓으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행을 베풀면,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빌려드린 것과 같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빌려준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르침 뒤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관용적 표현, 이 표현의 원래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앞에 말한 이것이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하게 윤리적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이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웃은 누구이고 그 이웃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도와주고 내게 잘해줄 자로서 나와 동등한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율법사는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바로 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너는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네가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핵심은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에게는 이웃이 필요한데 그 이웃이 바로 네가 되어야 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 중에서도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거죠. 율법사는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실천과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 이웃인가 혹은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의 문제다.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지는 설명을 성경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상당한 고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다시 말하면 여리고하고 이 예루살렘은 거의 차이가 1000m 정도 날 정도로 상당한 지리적으로 상당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상당히 바위가 많이 있어서 누군가 그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내려갈 때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위 뒤에 강도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경제가 굉장히 열악하고 고대 시대에는 빈부의 격차가 지금도 빈부의 격차가 많다고 하지만 당시의 빈부의 격차는 지금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요.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화폐의 가치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 땅을 빼앗기게 된다든지 또 가뭄이 와서 내가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다가 소작농으로 있던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강도가 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몰려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만나게 되면 주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돈도 뺏고 때리기도 하지만 옷도 빼앗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동 지역의 햇볕은 워낙에 뜨겁고 아주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나 반대로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급속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두꺼운 옷 혹은 그 중동 지역에서 입고 있는 옷처럼 이불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옷이 없다면 밤중에 얼어 죽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강도들이 꼭 이 옷을 빼앗아 가는 거죠. 여기에서 연속극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본다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대는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마침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공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청빈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종교인들이었지요. 이 사람들이 내려갈 때 이 길을 피의 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이 길을 내려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외면하고 지나쳐버렸습니다. 왜 외면하고 지나쳤을까요? 두 가지의 경우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도 만나서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얼쩡하다가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서민들에게는, 평민 일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소박하고 소탈하고 친구가 되어주셨지만은 종교계급들이나 정치계급 및 귀족들에게는 아주 냉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기성, 이런 기성인들, 기성제품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기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기존의 종교계급들,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은 당시의 종교인들, 기존 권력층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성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뭐죠?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 전에 실질적인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죠. 이 아수르가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너무 고집이 세고 종교적 확신이 강한 민족들이니까 이건 강한 방법으로, 억압적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살살 달래야 된다. 유화 정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의 처녀 총각들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는 원래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처녀 총각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혼합 정책을 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수르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신앙과 종교적 정체성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이 길을 지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배신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바로 질러서 가면 굉장히 가까운 길인데도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 불결한 땅, 배신의 땅, 버림받은 땅이라고 해서 삥 둘러서 가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보다도 더 불결한 사람들, 이건 사람과 짐승의 중간쯤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전 5세기경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개축할 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거절할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따로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그리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따로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따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따로 마련할 정도였던 거죠.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유대인 가운데서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사마리아 지역에 쳐들어가가지고 그리심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느냐 하면 주 8년에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전에 공동묘지에 사람의 뼈를 다 모아가지고 와서 그 뼈를 부수어가지고 성전 안에 다 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유월절 행사를 지키지 못하는 비극적 불상사가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고 그런 원수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 여인도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도움을 줄 필요도 더더군다나 없었던 겁니다. 일체에 관계하는 것 자체부터가 불결하고 또 있을 수 없는 배반적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서 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성경의 관심은 이들이 왜 지나갔는가,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이 종교인이지만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줘야 되고 희망을 던져줘야 되고 진리와 가치와 참된 것을 던져줘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급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볼 때에는 적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성분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과 인격적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관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지요. 오늘 제가 좀 무거운 도전을 여러분 앞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와 불편한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혹은 사과해야 될 일이 있는 분이라고 여기 계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지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에 대한 교제와 사랑 그리고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라고 했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에만 나오는 겁니다. 약 10여 차례 나오는 거지만 나오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에밖에 나오지가 않고 누가복음에도 세 번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미가 새끼를 잃었을 때, 누군가에게 새끼가 희생되었을 때 어미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심장, 간, 폐, 그리고 신장이 못 쓰게 될 정도로 슬퍼했다. 이게 바로 불쌍해했다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이 많이 쓰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웃은,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될 이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참된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여행을 위해 준비한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상전처럼 나귀에 태웠고 여관에 가서 그를 맡겼고 그 다음에는 두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두 데나리온은 당시의 화폐 가치로 의하면 약 20일간의 숙박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돈이 더 든다면 다시 돌아와서 더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인류도 역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참되고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의 싸매어 주심과 그의 어루만져 주심과 그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펴주지 않았다면 강도 만난 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이웃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산상순 팔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과 자비를 베푼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비가 바로 긍휼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건 본래 뜻은 같은 인격 안에 머무른다, 같은 처지가 된다,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이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COVID-19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을 아직도 겪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것 때문에 불안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그런 시절 혹은 시국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대안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이웃되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대안입니다. 교회가 많은 돈으로 사람들의 궁핍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갈 길입니다. 동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 긍휼이 바로 대안이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인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한 십수년간 상당한 교회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좁지만 우리 델라웨어 지역에서 꽤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떻게 발전할지를 지켜보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와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천국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내용으로 그들을 초청하며 하나가 되자고 손을 내밀어 보아야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마음과 주님의 이 태도와 이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묵묵히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를 향해서 나의 이웃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게 될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길이기도 하고 주님의 길이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떼어놓아야 되고 때로는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하고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주님의 작은 음성일 것입니다. 누가 이웃인가? 바로 내가 서로에게 이웃되는 것.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고 넉넉하게 열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4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 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봉헌성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하나님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남은 삶을 값지고 의미 있게 그리고 보람 있게 살아갈 큰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사업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와 진리의 마음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기뻐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는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말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터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제목으로 드린 헌금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와 자녀들 위에 함께 동력하며 선교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선교센터와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코비드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뭐 미니멈으로 최소한 내년 2, 3월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고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백신은 또 개발이 돼서 대통령 선거 전에 또 맞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 성경 읽기, 매일 묵상, 그리고 수요학당, 그리고 영상 예배를 포함한 현장 예배 등을 여러분 좀 더 관심 있게, 성의 있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자신도 살피고 서로에게 격려와 관심이 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뭐 아마 기후 변화가 진짜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도 우리가 수해가 너무 심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은데 한국에만 겪는 게 아니고 우리도 겪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저도 시카고 있을 때 제가 워낙 무지하다 보니까 이게 썬펌프가 뭔지를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지하에 물이 이렇게 차더라고요. 나는 이게 물이 잘못 새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게 썬펌프가 돌아가서 이렇게 돼야 그 물이 안 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오랫동안 집에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는 했었는데 우리도 이게 정전이 되면 썬펌프가 안 돌아가게 되고 썬펌프가 안 돌아가면 지하에 물이 차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도 그런 일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순한 일기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명선 권사님은 또 다시 하와이로 하와이로 출국은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출국은 아니고 이제 출타하셔서 또 서찬주 권사님 또 옆에서 케어하려고 다시 떠나셨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소희 집사님 그리고 김시아 양도 한국으로 일단 출타해서 꽤 좀 있다가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호레비로 불쌍하게 계시는 우리 김정인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듣자 하니까 혼자서 뭐 하는 게 제대로 없다는데 여러분 좀 불쌍히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순한 길 가운데 여러분 늘 건강 안전하게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서로 은혜 가운데 교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